기도 가운데 나왔습니다만은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참회당 권사님 남편 박종선 지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가보고 장례 일정은 문자로 이렇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말씀은 이제 9장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십계명을 깨뜨린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가 목숨 건 중보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9장 25절부터 이제 29절까지 이렇게 나오죠. 29장 25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시겠다,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그랬어요. 40주 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 목숨 건 기도죠. 또 그러면서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진멸하려고 하는 뜻을 거두어 드리셨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자 십계명을 다시 처음과 같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처음과 같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오라 그랬고 2절에서는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처음 판이라는 말을 쓰셨고 3절에서는 내가 조각목으로 개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그랬어요. 또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이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처음과 같이 또 10절에서는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계속해서 처음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 말은 9장에서 그들의 불신한 그 송아지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했는데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이 십계명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미 깨뜨려 버렸는데 깼다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언약이 깨진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그 비둘기를 잡아서 이렇게 그 가운데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을 때 불이 임하여서 그 쪼개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데 만약 어느 한편에서 이 언약을 깼을 경우에 이 비둘기를 쪼개는 것처럼 쪼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9장에서 그들의 불신앙, 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이 처음 두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돌판을 깨버렸다 이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깨져버렸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이 십계명 두 돌판을 처음과 같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다시 그 언약이 이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도 약속과 사명을 그대로 유지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다시 십계명을 주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수없이 죄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의 삶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이 새벽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다는 것이 그냥 우리는 평상시 일상처럼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는 또 죄를 짓고 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셨다. 다시 십계명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은혜를 이어가시고 약속을 이어가시고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그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 속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십계명을 주셨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사실 이 십계명이 아니 다시 안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 진멸받아 마땅한 진멸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유지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또 내가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간밤에 어제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또 한번 말씀을 들어봐라. 또 내 말을 들어봐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된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말씀을 받는 것 같지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한다. 너 저를 용서해서 다시 말씀을 들어봐. 내 말을 들어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주실 때도 또 바울을 통해서 바울서신 13권을 주실 때도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서신을 주고 히브리서 서신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사랑의 편지로 말마다 우리에게 그 편지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마치 주님의 사랑의 편지처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겠다. 또 원수되었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죄악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사랑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매일 우리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매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것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울수록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것을 알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듣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거든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깨버린 이 관계가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십계명을 다시 주고 있다는 것은 깨져버린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회복되기를 위해서 누가 기도했어요? 모세가 목숨 건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니라 라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듣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또 말씀을 듣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우리 목이 곧아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 그 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내 곧은 목이 부드러워지고 내 굳은 마음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이요, 우리 근육도 이 굳어지면 아프죠. 그래서 마사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만지는 것은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최영수의 사람이 또 침 놓고 마사지 하는 것도 근육 풀어주는 그런 역할들이 크죠. 그런 것처럼 자꾸 만져줘야 되는데 우리 마음은 어떻게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풀어지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죠. 능력이죠. 오늘도 이 말씀 주시는 이유는 깨어진 관계,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원수됐던 그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주님의 그 사랑의 편지를 날마다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말씀을 조각목으로 개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다. 조각목으로 개를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조각목. 조각목 그러면 어느 마음에 와닿지 않죠. 이스라엘 땅 그 중동 지역에 유일하게 거의 그 사막에 살고 있는 나무가 조각목이에요. 그런데 그 나무 모양을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배롱나무 정도라고 여기면 되겠습니다. 배롱나무는 뭐 백향목처럼 크게 뭐 이렇게 예, 이렇게 두껍지도 않고 큰 나무이지도 않고 그냥 꼬불꼬불한 그런 나무,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궤를 만든다. 이것으로 성막을 만들고 궤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그것을 깎고 다듬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백향목처럼 만약에 온목이라면 따듬는 것이 더 쉽죠. 그런데 배롱나무처럼 이 나무가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그리고 꼬불꼬불합니다. 이걸 전부 하나하나 따듬어서 깎고 따듬고 또 벗기고 나무 껍질 벗기고 칠하고 금칠해서 이걸 또 붙여서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두 돌판 십계명을 넣어서 보관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성막을 짓고 나서 이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두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아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담았다? 그 질그릇 같은, 이 조각목 같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방으로 오겠삼을 당하도 쌓이지 않냐고, 그렇게 넘어지지 않냐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그 보배를 주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그 조각목과 같은 인생 아닙니까? 꼬불꼬불하고 어디 쓸 데도 없고 그런데 깎고 다듬고 해서 나를 인성 이렇게 인격적으로 다듬고 신앙적으로 다듬고 깎고 다듬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죠. 사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새롭게 해나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냐고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깎고 다듬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전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이렇게 쓰임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깎고 다듬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것, 아, 마치 내가 조각목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조각목입니다. 그리고 그 조각목 안에 보배로 오신 그 말씀을 담았다는 거예요. 보배로 오신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오게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 조각목 안에 그 법궤 안에 있는 이 두 돌판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감히 마귀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불칼로 지켜주시고 불성읍이 되게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우리 주님 중심으로 탁 버티고 살 수 있는 그런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는 역사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동하는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이동하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말씀을 주사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은혜는 자 아론의 자손들에게 베풀으신 은혜로 또 나타났는데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주세요.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다고 했어요. 사실 엘르아살 앞에 아들 두 명이 더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오. 나답과 아비오가 있었죠.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 나답과 아비우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다른 불을 드렸을까?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포도주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를 죽일까 하노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 이 아론의 아들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드렸다는 거죠. 즉무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아니고 다른 말씀을 가져와서 이단의 말씀을 가져와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엘르아살입니다. 이 엘르아살 그 뒤를 이어서 아론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직임을 감당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위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또 10절에서는 분깃을 여호와가 친히 그의 기업이 되고 분깃이 되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의 아버지 아론이 어떤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주동자였어요. 주도적으로 그것을 이끌었던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론은 비록 모세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 후손들에게 친히 기업이 되어주시고 이와 같이 제사장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가 아론의 그 엄청난 죄를 덮고 그 후손으로 하여금 그 직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물론 거기에는 민수기 25장 그 레위지파의 헌신 또 출애굽기 33장 레위지파의 그 헌신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레위지파가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아론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후손들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일탈, 우리의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은 나의 불순종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짓는 죄보다 내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옆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불순종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큰 은혜다. 십자가의 은혜는 내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수 있는 큰 죄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오직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불의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는 것이 행복의 열쇠다라고 모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율법처럼 말씀을 계명을 이거 지키니라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 하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실 때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에 청종하는 것, 이것이 행복의 열쇠라는 거죠. 아니 일반 사회에서도 우리 교통법규를 주신 이유가 우리를 그냥 불편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안전을 위해서 그 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이 교통법규를 주는 거죠. 만약 이 교통법규가 없다면 얼마나 무질서하고 우리 안전이 위협을 받겠습니까? 세상 법도 그렇진데 하물며 하나님 주신 모든 명령과 규칙은 우리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부담스럽고 버거운 말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될 것입니다. 복음, 아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사실 곰곰이 생각하면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런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하면 그게 다 우리의 안정과 행복과 관련이 있어요. 아니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해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 간음하지 말아야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도둑질, 거짓말 이거 안 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다 그 말씀들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말씀하면 너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받을 때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이 말씀 받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2장에도 사도 바울이 그 표면적 유대인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 유대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음에 하라. 그러니까 겉으로 세례받고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에 할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복음이 되어서 이 말씀이 내게 꿀송이처럼 달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행복을 느끼는 것. 이것이 마음에 할례인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내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지 말고 목사인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할래 하나님 말씀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무리 17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처럼 자비롭고 정의롭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라는 그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은 17절 보니까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다. 왕 중에 왕이시고 주님 가운데 주님이시고 신 가운데 참 신이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않고 과과부를 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나그네를 사랑하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지 않느냐? 너도 전에도 너는 전에 너희도 나그네 있지 않느냐? 나그네를 사랑하라. 과과부를 사랑하고 또 판결할 때에 그렇게 치우쳐 뇌물 받고 하지 말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두 강령이라고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십계명이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늘 또 죄를 짓고 또 죄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하나님 옆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진멸당한 마땅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 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랑의 편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또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도 믿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속에서 그 사랑으로 꽃피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